우리가 지난 14시간에 걸쳐서 신약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신약교회, 예수님이 이제 세우시게 했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내교회, 이 내교회가 정말 많은 그런 그 굴곡의 그 시간을 이제 거치면서 드디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는 이러한 지점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보통은 종교의 자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란을 폭격을 하고 즉 정권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인류 역사 지금 맨 끝에 최고로 문명화가 된 시대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슬람 이 전체주의 독재, 이게 신정국가를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체제를 아마 47년인가를 버텨왔는데, 저 북쪽엔 더 심한 게 있어요. 참 정말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고, 그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유, 내가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자유. 그 믿음의 자유가 있어야 거기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나오는 거다. 이거를 1791년 미국의 수정 조항, 헌법의 수정 조항 제1조에 우리 침례교인들이 열심히 싸워서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제임스 매디슨 이런 분들의 이런 노력과 함께 국교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 이거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의 헌법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국교를 세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 우린 침례교를 하고,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이제 통일교도 하고, 어떤 분은 구원파도 다니고 신천지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이게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이에요. 누가 가서 너 왜 신천지 하냐 그러고 통일교회 하냐 그러고 핍박하고 국가가 재산 몰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는 하나님하고 개인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자리에 서서 그때 회개보고할 문제지, 인간이나 어떤 인간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라 말라 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아주 위대한 겁니다. 이게 국교금지, 거기가 끝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 이거를 침례교인들이 생명의 가치로 생각하고 영혼의 자유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이제 가져다 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위대한 그 부흥운동인 1, 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생기면서, 그냥 건성교회 가고 그냥 아버지 엄마가 뭐 목사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고 뭐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유아 세례 받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넘쳤는데,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사람이 born again,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거 이걸 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그 회심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와 동시에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민주주의, 민주정치, 회중정치, 평등한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소박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침례교 예배는 얼마나 소박해요. 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파이프 올겐이 있어요, 심지어 웬만한 그 침례교에 뭐 십자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저 목사가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것이. 이런 모든 것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겁니다.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남쪽 지방하고 그 다음에 서쪽 지방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신약시대 교회사 15번째 시간 해서 노예 해방과 침례교회 대분열 우리 여러분 링컨 뭐 게티스버그 연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흑인 노예들 해방 이런 이야기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하고 침례교회가 대분열이 생기는 이거하고 지금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침례교 우리가 이제 침례교 그러면 대부분 미국에는 이제 남침례교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남침례교 총회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침례교회에 많은 복을 주시는 이런 그 구조의 특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교인들이 1525년부터 스위스 재침례교도부터 시작해서 1791년까지 266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겪으면서 그래서 얻어낸 게 뭐냐, 정교분리,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걸 이제 얻어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위대한 거를 미국 헌법에까지 이제 기록하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생기지 않겠냐. 예, 자유롭게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 활동이 이제 엄청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쭉쭉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 이상하게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침례교 신앙 고백을 다 하는데 미국의 북부하고 남부가 노예 문제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그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교분리 이걸 얻기 위해서 침례교인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걸 얻었는데 아니 어떤 사람에겐 이게 자유가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 자유가 안 되냐는 거예요. 흑인들은 자유가 없잖아. 일단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자유니 양심의 자유 같은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기 위해서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악정고투하면서 이걸 이제 취해 왔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노예제 때문에 큰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 토마스 제퍼슨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미국 헌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흑인 백인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 참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무기력하다고 할까 우리 인간이 뭘 하나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이렇게 헌법에다 기록을 했는데 이게 침례교 같은 강단에서 저 북쪽에서는 흑인들도 다 평등하다 그렇게 하고 남쪽에서는 흑인들은 평등하지 않다고 하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가 그 시대가 가져다주는 그런 죄가 있거든요. 이런 죄와 부딪힐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 그때 그 침례교인들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시대가 가져다주는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 노예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같이 배우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침례교는 이제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하고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수백 개 교회에서 수만 개 교회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638년에 처음 미국의 침례교회가 프라비던스에 세워질 때 뭐 10명, 15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뭐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이 이제 침례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박해받는 그런 그 소수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아니라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주류 교파가 된 거예요. 19세기 초에.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도전이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침례교회가 미국 전역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지역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체성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북부하고 남부, 북쪽하고 남쪽에 사는 이 침례교인들이 이 노예 문제 때문에 결국은 큰 분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5년 5월 8일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어거스타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남쪽 지역 대표 293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북쪽 지역의 침례교인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져 나오면서 남침례교 총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요. 남침례교, 여기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 사진이 미국의 테네시주 내쉬빌에 남침례교 총회 본부가 있습니다. 저게 정면에서 저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18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독립교회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교리적 차이 없이 우리 침례교인들이 늘 주장하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지키며 이렇게 이제 했는데, 1845년에 남부하고 북부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침례교,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 침례회가 있고 침례회 이제 신학대학이 이제 대전에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침례교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남침례교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익숙하다고 할까. 그런데 그 남침례교회가 언제 생겼냐, 1845년에 생긴 거다. 왜 생겼냐, 노예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노예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180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고, 그래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오른쪽에 저 파랗게 돼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원래 13개 주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저 밑에 남쪽으로 빨갛게 되는데, 또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콜로라도 뭐 이렇게 로키 산맥도 아니 그런 부분이고, 저 왼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캘리포니아가 있고 오레곤주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사람들이 저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북부하고 남부로 미국이 이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동차 공장인 이런 모든 게 다 미시간주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뉴욕이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큰 도시, 필라델피아라든지 워싱턴 뭐 볼티모어 뭐 할 거 없이 이런 모든 도시 다 북부에 이제 위치를 했습니다.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도시들이 이제 성장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몰려오고, 그래서 북부에는 제조업, 상업, 그 다음에 무역 중심의 이러한 그 경제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공장 노동자도 많고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인들, 이래서 자유노동 체제가 이제 유지가 이제 됐고, 그래서 노동자는 고용주를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고 직장도 옮기고 뭐 더 좋은 조건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옮겨서 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북부 사회는 상당히 모든 게 다양한 거예요. 산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양했습니다. 독일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도 오고, 아일랜드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지역의 사람들도 오고, 또 특별히 카톨릭 신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일랜드계는 거의 다 카톨릭인데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면서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이 아주 일상이 된 이와 같은 사회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북부에 이제 사는 개신교도들은 사회 개혁에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주 운동도 하고 교도소 개혁도 하고 정신병원 개선도 하고 교육도 확대하고, 그러니까 좀 북부가 조금 좀 더 문명화가 됐다 그럴까? 이런 사회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남부는 북부에 비해서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남부는 주로 뭘 많이 했냐 하면은 이렇게 플랜테이션, 농장을 많이 했습니다. 농장. 그러니까 목화 농장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목화 농장 이런 거 하면은 목화 이거 해서 다 누군가가 다 따야 되는데 일손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돈을 주고 사다가 이렇게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농업 중심이에요. 목화, 담배, 쌀, 사탕수수. 이거 다 이런 작물을 다 이 남부에서 만드는데 이건 사람의 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넓어요. 목화밭도 넓고 뭐 담배밭도 넓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수백만 명의 이제 흑인을 노예로 고용하지 않고서는 저 남부는 산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경제 제도가 아니라 그냥 남부 사회 전체의 기초가 노예 제도인 거예요. 노예가 없이는 이 전체 남부가 굴러가지 않는 이런 그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농장을 이제 운영하면 대규모로,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대다수 백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남부에서. 그 다음에 소수의 이제 백인들만 대규모 이제 지주가 돼갖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예제도가 저 남부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남부에 사는 그 백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했는데도 노예제도가 유지되길 원한 게 그래도 우리가 흑인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래서 흑인 노예제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또 남부 사회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가 생기는 걸 원치 않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북부하고 남부가 완전히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인구를, 그 당시에 인구를 보니까 백인 인구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180년쯤 전에 백인 인구가 2,700만 명인데 거의가 다 북부에 살았어요. 2,200만 명이 북부에 살았고 남부에는 500만 명이 살았습니다. 자, 흑인 인구는 얼마쯤 되냐? 4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자유로운 이런 흑인이 있어요. 그 자유 흑인이 48만 명, 그 다음에 노예로 잡혀있는 흑인이 395만 명인데 그 395만 명이 거의가 다 남부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 저 북부의 인구가 훨씬 많은 거죠. 2200만, 2300만 정도 이렇게 되고 남부는 이제 다 합쳐도 이제 900만 정도뿐이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한 200년쯤 지나서 지금 미국의 인구는 3억 4천에서 3억 5천만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0년 동안에.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 인구가 그렇게 돼 있다. 인구 구조도 북부가 훨씬 많고 남부가 훨씬 작고, 그 다음 이쪽은 완전히 좀 산업화가 돼 있고 이쪽은 완전히 농업사회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1820년대, 1830년대에 북부하고 남부 사이에 이제 긴장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북부는 보호 관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남부는 자유무역을 원하고, 지금 연방을 구성해서 나라를 구성했는데 서로의 그 산업 체계가 북쪽하고 남쪽이 다르다 보니까 자유롭게 좀 해야 되겠냐, 뭐 관세를 매겨야 되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 부딪히고,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나가면서 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구매도 하고, 이제, 싸워서 이기기도 해서 이제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주가 이제 생기는데 그 주가 자유주, 그러니까 노예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가 될 거냐, 노예를 인정하는 노예주가 될 거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 이게 한 번에 나라가 형성이 된 게 아니라 13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50개까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가 자유주가 되냐 노예주가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특히 북쪽에 사는 사람들,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점점 북부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아, 이거 노예제가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이거를 짐승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갖고 아무런 자유를 주지 않는 거, 이거 개처럼 먹을 거 주고 뭐 잠자리 하나 주고 그러고는 그냥 계속 일만 부려먹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거냐. 더구나 우리 헌법에 자유와 평등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건 옳지 않다. 북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주장을 하니까 남부 사람들은 노예들이 없이는 산업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비판에 아주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예제 폐지가 아니라 우리 남부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남부 사람들은 성경에도 종들 노예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이제 펴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도 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예수님도 노예제를 직접적으로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교회가 북부교회, 남부교회, 뭐,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도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뭐, 장로교도 그렇고, 나머지 뭐, 감리교도 그렇고, 다 똑같은 그런 문제를 겪는 거예요. 자, 교회 사명이 뭐냐, 이거야. 교회 사명이 그냥 복음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요게 교회 사명이냐. 지금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간이 고통을 당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교회가 무엇을 하고 답을 내야 되는 거냐. 그냥 잠잠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속박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독립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가 지금 종교의 자유까지 찾았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결국 사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건데 이런 건 전혀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아라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미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로 전 미국을 강타한 거예요. 이 노예제 문제가. 자,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침례교 안에서 커다란 이제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각성 부흥 이런 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침례교회란 말이에요. 침례교회가 가장 크게 지금 성장을 했으니까 북부에도 많고 남부에도 많고 서부에도 많고 침례교인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노예 문제 때문에 침례교가 홍역을 앓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북부 침례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노예제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온건파가 있고 이제 강경파가 있는데 강경파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얘기하고 온건파는 좀 법을 정해서 시간을 점점 두고 그리고선 결국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예 소유주들에게 이제 보상을 지급하고 해방된 노예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1830년대 1840년대 가면서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래도 여러분이 뭐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뭐 코넬, 아이비 대학이라고 하는 건 다 북부에 있는 거예요. 북부에.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 다 지금 북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양심에는 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노예제는 이건 안 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라. 이게 율법이여 대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노예가 되기를 원하냐? 원하지 않잖아. 그렇죠.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지. 이런 주장을 이제 펴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를 짐승처럼 노예로 이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이제 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속박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해방해 주시는 분이지 그걸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지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결국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빼내지 않느냐. 그렇죠? 또 신약시대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속박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속박에서 풀어나게 해주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노예들이 이렇게 인간 이하의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해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도망하거나 해서 북부로 오면 그럼 거기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보내주고 해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북부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부 침례교인들의 견해는 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또 이거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 싸움할 때 절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가서 문맥에 벗어나서 뭘 이야기하면 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예제 유지하자고 한 사람도 되고 노예제 폐지하자는 사람도 다 성경 말씀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종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노예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노예가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소유가 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겠냐. 이 남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 대립이 첨예하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남부 침례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노예제가 실제로 흑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인종주의자들이 많냐,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흑인들은 열등한 그런 인종이고 그래서 백인들의 보호와 지도가 없으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부터 남부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 노예 흑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지지했어요. 그래서 노예 집회를 열고 노예들에게 설교하고 노예들에게 침례 주고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의 보상만 기대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 목사가 하기가 굉장히 뭐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관점, 우리 정상적인 그런 그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아, 이거 남부 사람들이 이거 잘못한 거죠. 똑같은 이런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짐승 이하의 그런 존재로, 또 특별히 흑인은 뭐 열등하다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관점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 자유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프리덤이 있고 리버티가 있어요. 프리덤은 대개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고, 리버티는 속박에 갇혀 있는 걸 풀어주는 게 리버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자유의 영이 들어가면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그 일이 생기는데, 근데 지금 남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이상한 걸 이제 가져다 대고 문맥 밖에서 자꾸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립이 첨예하다 보니까 남부의 이제 침례교인들은 이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 우리가 옳다, 저 북부 사람들이 틀리다, 저 북부 사람들이 우리 산업을 다 망치려고 이러한 그 이론을 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태어나서 남부에서 지금 살면서 내가 침례교인이고 백인이고 그러면은 그냥 저 북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이다, 이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데 이제 문제가 1844년에 이제 생깁니다. 침례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외국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많이 했는데, 자, 선교사 파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임명해야 되냐,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침례교인들이 3년에 이제 한 번씩 3년 총회라고 하는 걸 해서 선교사 임명하는 그와 같은 이 과정을 이제 치러야 했는데, 북부 침례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선교사로 임명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노예 소유주면 그 사람은 선교사가 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로 어떤 사람이 임명을 받으려고 하면 노예를 소유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건 이제 북부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이제 들고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남부 침례교인들은 거의 100% 노예를 지금 소유하고 이거 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노예 소유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노예를 소유한 우리 남부 사람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지. 왜 북부 사람들만 선교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서 1844년에 조지아주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행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도적으로 노예를 소유한 그 리브라고 한 사람을 선교사 후보로 이렇게 지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선교사 후보로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저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제 3년 총회를 이제 해갖고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냐 안 되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북부에서 뭐라 그러냐?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교사로 임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부의 침례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 배신 행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1845년 봄에 남쪽 지역의 침례교 지도자들이 이제 행동에 드디어 나선 겁니다. 아직 남북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어야 이제 일어나는데 5월 8일에 조지아주의 어거스타에서 모여갖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293명의 대표들이 어거스타에 있는 제1 침례교에 이제 모여갖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 빨갛게 돼 있는 거, 빨갛게 되니까 맨 끝에 저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버지니아예요. 버지니아, 토마스 제퍼슨, 뭐 제임스 메디슨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데가 이제 버지니아인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 하면 조금 이따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남북 전쟁. 저기 밑에 빨갛게 돼 있는 데가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저 위에 파랗게 돼 있는 데가 북쪽이고. 저 캘리포니아 있는 쪽도 이제 북쪽이고 저기 중간에 로키 산맥 있고 이런 데는 거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저 빨간 거, 아, 저 파란 거 밑에 이렇게 빗금처럼 이렇게 거는 몇 주가 있어요. 그건 경계에 있는 주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주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저 위에 파란색하고 밑에 빨간색하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 빨간 쪽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1845년에 조지아주 버지니아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금 조지아 애틀란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예, 거기에서 이제 모여갖고 애틀란타가 아니라 모인 데는 어거스타입니다. 예, 그래갖고 엄숙한 이런 그 회의를 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기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북부 사람들이 노예 소유를 죄로 선언했고 노예를 소유한 우리를 선교사에게서 이제 배제했으니까 우리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총회를 만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침례교 총회라고 하는 거를 1845년 5월 8일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만들면서 저 북부에 있는 침례교하고는 둘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게 분열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부, 북부 침례교인들은 동일한 신앙 고백했어요. 신자들만 침례받아야 되고 침례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간 침수로 해야 되고 회중정치 해야 되고 성경의 권위, 정교분리 이런 모든 건 다 동일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읽는 그대로 읽어야지 영해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그런 원칙들 다 똑같았어요. 뭐만 달랐어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만. 북쪽은 안 된다 그러고 남쪽은 된다 그러고 요거 하나 때문에 북쪽에 있는 침례교인들하고 남쪽에 있는 침례교인들하고 이렇게 분열이 이제 생기면서 남침례교 총회가 이제 생기게 됐다. 자, 그럼 남침례교 총회는 뭐 하는 데인가? 자, 이게 한국의 교단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남침례교 총회는. 자, 이 남침례교 총회는 이 지역교회들의 이런 그 모임인데 이렇게 한국의 어떤 그 교단처럼 저후에 무슨 교단장이 무슨 명령을 내리거나 밑으로 쭉 하달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고 남측민족의 총회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 협력기구예요. 자발적인 결사체가 돼갖고 지역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조그만 교회가 외국에 선교사를 다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큰 목적이 외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 갈라진 것도 선교사 임명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돈을 합쳐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적으로 총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침례교 총회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지배하지 않는다. 절대로 총회가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런 거 뭐 성경책을 뭐를 써라, 찬송가는 뭐를 써라, 예배 순서는 뭘 이렇게 해라, 뭘 어떻게 하라, 이런 거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지역교회 목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총회가 못합니다. 뭐만 해요? 지역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사를 임명하고 이 목사를 해임하는 그런 모든 일은 지역교회가 하는 거지 교단이나 교파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남침례교 총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교회 개교회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요. 개교회 모든 정책은 개교회가,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필요할 때는 투표까지 해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다. 또 개교회 예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다 이 지역교회가 알아서 정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 특정한 교리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너 왜 칼빈주의 믿어? 너 왜 알미니우스주의 믿어? 너 왜 킹제임 성경 써? 너 왜 NIV 써?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거는 지역교회가 알아서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회원 받아들이거나 출교하는 거, 이런 것도 저 위에 교단이 이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각 지역교회가 이 모든 걸 하고, 예배 방식도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각 지역교회가 원하는 대로 뭐 찬송가를 3개 하고 기도를 2번 하든지, 찬송가를 10개 하고 하나를 하든지, 흑인들처럼 음악 중심으로 그걸 뭐 많이 하든지, 그건 다 지역교회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지역교회 예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몇 시에 뭐 이런 거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남침례교회는 뭐를 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역이 제일 큰 목표예요. 선교사역, 외부의 선교, 외국에 선교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혼자 개교회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하느냐? 자, 신학교육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남침례교 여기에서. 왜 그러냐? 목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침례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침례교 목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신학교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6개의 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큰 것들이 어디에 있냐? 텍사스의 댈러스에 있어요. 댈러스. 그래서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이런 그 세미나리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남침례교회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뭐 전도 자료라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뭐 주일학교 교재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같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재난구호,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가 다 돈을 모아서, 그래서 그 재난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 이게 남침례교 총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지역교회가 이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협력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다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예, 그래서 각 교회는 얼마를 총회에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산의 10%를 이런 그 선교니, 그 다음에 신학교 지원이니 뭐 이외에서 우리 예산의 10%를 보내도, 어떤 사람은 20% 보낸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도, 우리는 안 보내도 그 교단에 그 총회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 교회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거지 총회가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총회는 이 돈을 받아서 선교하고 신학교육하고 다른 협력 사업에 이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안수를 누가 하느냐. 총회는 절대로 목사를 안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그 지역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성도들이 판단을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역교회 목사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가능하면 지역교회에서 목사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안수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오데인 해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많은 그 목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나 뭐 회중교회나 이런 데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만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나고 그래도 이 교육 받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서 이 사람을 목사로 원하느냐. 아무리 하고 싶고, 아니면 예를 들어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다녔어도 성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성경 지식도 그렇고 뭐 공부는 많이 했어도 목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안수를 줘갖고 목사를 시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분이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워낙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프리칭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이 나오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스펄전처럼 신학교 앞에 정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19살에 런던에서 가장 큰 그런 그 침례교회 목사로 초빙을 받잖아요. 자, 이게 우리 침례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침례교회 전통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저 사람이라면 우리 회중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인정하면 그러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다. 꼭 신학교 다녀야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떤 회원이 목회의 이제 소명을 느끼면, 그래서 뭐 신학교를 다녔든지 다니지 않았든지, 그러면 교회가 그의 그 소명, 부르심이 정말 있는지, 그 있는 건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부인을 봤는데 목회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지역교회에 달려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교회에 목회자 임명하는 그런 그 위원회가 후보자를 이제 심사하죠. 회심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신학적인 믿음이 있는지, 성품이 괜찮은지, 능력이 있는지, 설교를 잘 하는지, 삶이 어떠한지, 자녀들 제대로 키우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래서, 아, 보니까 목사를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지역 교회 회중에게 추천하고, 그래서 회중이 투표를 해서 승인하면 그러면 임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단이 목사를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지역교회가 이제 하는 거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 이제 등장을 했냐. 말씀드린 대로 남침례교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어떤 그 지역별로 연합회 같은 것이 있었지만 다 독립교회였어요. 독립교회. 다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침례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1850년경부터 해서 쭉 이제 자라오다 보니까 남부에 많은 침례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벨트라고 하는 데가 대개 다 남부 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쪽 지역이 침례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침례교회가 자연스럽게 크게 이제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남침례교회에 속하든 아니면 북침례교회에 속하든 우리는 교단처럼 보이는 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연합회라고 해도 교단처럼 보이는 거는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 아예 우리는 이런 교단이든 총회든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그게 뭐예요? 그게 독립교회예요. 독립침례교회. 그래서 장로교회에도 독립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도 독립감리교회가 있고, 특별히 침례교회도 독립침례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시간 더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독립침례교회가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1920년경부터 왜 이런 독립침례교회 운동이 미국에 크게 일어났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든 남침례교회든 북침례교회든 어쨌든 전반적인 그 기본적인 믿음이 다 같은 거다. 그것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남침례 그 총회 신학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신자만이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서 들어가는 침수례가 돼야 된다. 여자는 목사가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여자는 목사와 집사가 될 수 없다. 그거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침례교, 북침례교 할 거 없이, 독립침례교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회중정치 하는 거죠. 각 지역교회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정한 이와 같은 정관 헌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이 최종권이다.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 이상과는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포함해서 특징은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선교의 열정, 선교. 그 다음에 남침례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 자체가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남쪽 지역은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한,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형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렇게 이제 돼서 남침례 교회가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 이런 가운데 1861년부터 1865년에 뭐가 일어나냐, 남북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남북전쟁. 말씀드린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위에 북쪽, 밑에 남쪽, 이렇게 해서 남북전쟁. 우리가 Civil War라고 이제, 내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전쟁이 끝나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제 폐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도 남쪽 지역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예제 폐지가 됐는데도 노예제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흑인들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투표할 수 있었냐, 대통령 뽑고할 때 투표하는 거, 그게 언제부터 됐냐, 실제로 1965년부터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니 같은 이게 흑인 노예제 다 폐지가 됐어요. 정교분리 다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뭐 다 신앙의 자유가 다 됐는데 이게 흑인들이 투표해도 좋다고 하는 게 연방의 법으로 돼서, 그래갖고 투쟁하고 투쟁해서 언제부터 투표하기 시작한, 1965년부터. 그 전에는 투표해도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주에서 지키질 않습니다. 특히 남부주에서는 투표하지 못하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못하다가 1965년에 린든 존슨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 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흑인들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게 돼서 1965년.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린 1948년부터 투표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1965년부터 이제 하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1995년에 남침례교 총회가 150주년이 된 거예요. 150주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1995년에 이 사람들이 조지아주의 이번에 제일 큰 도시 애틀란타에서 모여갖고, 우리가 이번에 150년 전에 노예제 찬성하고 했던 거 우리 선조들이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150주년에. 이렇게 해서 1995년 6월에 이 사람들이 결의안을 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당시에 많은 남침례교인들이 우리 역사에서 인종차별하고 노예제 옹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우리 선조들이 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결의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일이 1995년에 150주년 되는 그런 해에 이제 생기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결의안 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뭐 남침례교 목사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압도적으로 다 찬성을 해가지고, 아, 이래서 이제 결의안이 이제 채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에 이제 남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갖고 이제부터는 교인들이 줄어들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역설적으로 남침내기 총회가 이런 그 어두운 터널을 이제 벗어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로마 카톨릭 빼고 나머지는 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된 거예요. 남침내 교가. 뭐 감리교, 뭐 장로교 뭐 할 거 없이 모든 거 다 통 털어서 남침내 교가 제일 큰 그러한 교파가 되는 그런 일이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가 죄잖아요. 그 노예제라고 인정한 거. 근데 그것 말고 나머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적인 걸 했거든요. 보수적인 신앙과 함께 성경의 최종 권위와 함께 그래서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민주정치, 회중정치, 자발적인 교회, 자율적인 교회 정말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3장에 목사와 집사는 남자만 해야 된다는 걸 그거 지키는 그런 교단은 전 세상에서 우리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침례교회밖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남침례교회가 가장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또 하나 아이러니가 뭐냐. 저 북부는 노예자 반대를 했잖아요. 아, 그럼 하나님이 북부에 이제 복을 주시겠구나. 이제 막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인들이 줄어들고 어떤 일이 생겼냐. 저 북부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대개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학이 자유주의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해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 북부에 있는 침례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남쪽에 있는 침례교회는 노예제 이거 하나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침례교회에 큰 복을 주시고 저 북쪽에 있는 침례교회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흑인들, 노예들이 이제 다 자유를 얻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그 흑인들의 침례교회가 이제 생기게 됐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 킹, 이런 그 목사가 이제 침례교 목사인데 민권운동하고 그래서 그런 그 결과 열매로 1965년에 전체 이제 흑인들이 다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참정권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몇 가지 교훈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845년에 남침례교 이제 분열돼서 떨어져 나갔는데, 자, 이 사건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첫째, 아무리 성경적인 교회도 시대가 가져다 주는 그 죄가 있거든요. 여기에 물들 수 있다. 그 노예제도 그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그 남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옳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도 그런 일에 그런 죄에 동참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직한 회개가 필요할 때 그래도 150년 지나서 남침례교 교단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이 될 수가 없다. 노예가 없으면 우리 산업이 유지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노예제도를 유지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이제 생겨서 커다란 비극이 침례교 안에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남침례교인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가장 큰 그런 교파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미국 안에서 생기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북침례교회는 또 노예제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이제 휩쓸게 되면서 이 교인들의 수가 급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건 남침례교가 뭐 노예제도가 이게 뭐 어떻게 엮여 있고 이제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인데 핵심만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그런 죄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또 잘못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간음한 것이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가르치겠다 그랬잖아요. 잘못한 걸 그걸 근거로 해서 자 그런 일이 남심례교 안에서 150년 지나면서 일어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인간의 그런 그 역사 실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다 하시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